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는 달리 한국의 이 경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그런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면은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이 경제 발전과 한국의 경제 발전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기업인들이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막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정부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책으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면 정부가 그것을 검토해서 아, 이거 좋은 방안이다 하고 판단이 되면 이걸 적극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업인들이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 방법론들을 우리가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아주 고속으로 성장하는데 이 기업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진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전통적으로 이 기업인들의 역할을 거의 무시를 하는 이 산업공상의 신분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잠재된 의식 속에는 이 유교나 주자성리학의 뿌리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글 읽는 것을 가장 존경을 하는 직업으로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다 이 고시 패스하면은 관료가 되잖아요. 관료가 되면 뭐예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농공상입니다. 글 읽는 선비, 농사 짓는 사람들 정도까지는 인간 취급을 해요. 그런데 공업이나 상업, 특히 엔지니어, 뭐 기술자 이런 거는 인간 취급도 안 한 게 조선시대예요. 그러한 뿌리 깊은 전통이 이 기업인들, 그러면, 야, 이 기업인들이 장돌뱅이들이야. 뭐, 이것들이 뭘 알겠어. 뭐,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닌가. 근데 그런 분들이 만드는 기업에, 삼성전자 이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안달이죠? 그렇게 기업이 싫으면, 뭐, 기업을 떠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현대자동차는 왜 그렇게 열심히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 인간들이 좀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이 정말 이 한국인들 한국의 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특히 이승만 정부 시절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넣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30몇 년간 한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뭐 시험을 봐가지고 뭐 고등고시 패스해가지고 뭐 무슨 판사나 뭐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배출을 했습니다만은 경제인이 배출되는 학교는 만들질 않았어요. 그 당시 그 조선에 있는 정규 4년제 대학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오늘날 서울대학인데 경성제국대학에 경제학부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 한반도에서 고급 경제 인력을 키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민 당국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없으니까 뭔가 이 경제나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뭐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일제시대에 외국에 그 유학을 가가지고 경제 공부를 하고 온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간물에 콩나물 콩 나듯 하는데 첫 번째가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 이분은 와세대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나왔습니다. 정인옥이라고 강원탄광 회장. 이분은 와세대 대학교 채광야금과를 나왔어요. 김성수. 이분은 와세대 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나왔고. 또 이분의 동생인 김연수 삼양사를 만든 이분은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를 나왔어요. 그야말로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산업이나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는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정말 큰 거목 같은 기업인들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 시절,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이 경제발전, 산업발전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이 방법론을 제시한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은 요 세 분을 둘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 한 분은 우리나라 이 무역업의 대부인 천호사의 전택보 회장, 또 한 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강원탄광을 만든 정인욱 회장, 이 세 분이 국가 차원의 이 발전 전략을 정부에다가 제안을 한 아주 중요한 세 분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이병철 회장인데요. 이병철 회장은 일제시대 때에는 정말 이 사업 규모가 보잘 것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미소를 했고, 정미소를 하다가 이제 그 땅 투기를 하다가 쫄딱 망했고, 대구에서 삼성상해라고 하는 상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수를 만들어 팔고요. 막걸리를 만들어 팔고 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6.25가 나니까 대구에서 그 양조장에서 번 돈 자기 말로 3억 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제 앞으로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전방에서 막 탄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 저거 돈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물상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저 일선에서 매일 막 포를 쏘면 쏟아져 나오는 탄피를 모아다가 이거를 얇게 펴서 일본으로, 홍콩으로 수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막 전후 복구를 하느라고 뭐 수도꼭지, 동파이프 이런 걸 만드는데 이 포신이, 이 포탄 탄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에 팔렸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그 판 돈을 가지고 생활 필수품을 사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수입해가지고 오니까 아주 돈이 많이 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았냐면은 자기가 1년간 탄피 팔아가지고 번 돈을 1년 후에 정산을 해보니까 3억 원이었던 돈이 62억 원이 됐더래요. 20배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뿌리 깊은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6.25 때 부산에서 탄피 수출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태창직물의 백낙승 회장, 화신무역의 박흥식 회장, 건설산업의 김익균 회장, 삼일상회의 김용주, 대한산업의 설경동, 뭐 기타 등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전부 전쟁 통해 탄피를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병철 회장이에요. 아유, 우리도 좀 전란통에 태어났으면 이 중에서도 아마 사업가가 한 20분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 정말 재수없는 시대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병철 회장은 다른 기업인들하고는 뭐가 달랐느냐? 아니, 내가 지금 전쟁에서 탄피 그 가지고 와서 일본에다가 팔아가지고 거기서 일본 물건 사가지고 와서 또 한국에다 팔아서 나 돈 버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하면은 일본 좋은 일만 해주는 거 아니냐. 야,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아, 이 한국에다가 이 공장을 지면 저 실업자들, 저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서 막 그 일자리 없어가지고 떠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고 공장 막 운영해서 돈 벌어가지고 세금도 내서 국가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파니까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야, 그러니 내가 이 탄피 팔아서 번 돈을 공장을 짓자. 단순한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단순한 거를 항상 이상하게 어려운 용어로 만들어. 그래야만 유식하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방이. 이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상업자본을 산업자본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피 판도를 설탕 공장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1제당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막 설탕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단 거를 어디 맛이나 봤습니까? 단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설탕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설탕을 먹으면 달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에 의하면은 아침에 설탕을 한 트럭 싣고 나가면 저녁 해질 무렵에 돈을 한 트럭을 싣고 들어왔다. 그 나는 밤새도록 부인하고 돈 세느라고 바빴다.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나를 돈병철이라고 불렀다.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많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쓰는 것도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할까 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이 전쟁통에 옷감이 없어가지고 처음 뭐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이 군복 물들여 있고 이거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자. 근데 옷감 중에서도 제일 고급 옷감이 뭐냐? 이 모직입니다. 모직. 그래서 대구에다가 제일모직을 만들어요. 제일모직이 만든 그 유명한 골든텍스라는 양복지가 홍콩으로 수출돼가지고 영국제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때 이병철 회장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야, 이게 우리나라는 농사만 져가지고는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저 농토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공장으로 그 끌어들여서 좋은 공장을 져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내다 팔면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을 짓자. 이걸 또 학자들은 유식하게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대한민국의 간판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각하 우리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또 만나는 기업인 만나는 그 관료들마다 한국은 농사 져가지고는 이거 희망 없다. 우리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을 져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미국에서 그런 걸 다 깨닫고 오신 분이니까 야 병철이 말이 맞다. 병철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병철 회장하고는 아주 좀 각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이병철 회장의 부친이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젊은 시절에 독립협회 활동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활동하고 그럴 때, 이병철 회장의 부친이 비밀리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독립운동 자금도 대주고 막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 누구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이 친구가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배우고 와서 이런 걸로 국가에 도움을 주는구나. 이거 좋은 거다.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서부터 이미 우리는 국가의 방향을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으로 방향을 정해놨던 것입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확 불이 붙어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우리 국가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인들이 막 이제 꿍시렁꿍시렁 하는 겁니다. 자, 이병철 저 친구는 아니, 저 설탕 공장 져서 돈 벌고, 제일모직 공장 져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공장 짓면 되니까 저는 뭐 그 공장 짓는데 별 부담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장을 짓냐.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모르는 소리 마라. 지금 외국 나가면 외국 은행들은 돈이 지천으로 쌓여 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외국에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빌려가지고 공장 짓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의 이 그 전략에는 앞에 또 하나가 더 붙어요.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돈 빌려가지고 공장 져서 그 공장져가지고 물건을 생산해서 해외에다 내다 팔아서 돈 번 걸로 빚을 갚으면 이건 우리 공장 되는 거다. 그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의 아이디어가 누구에게서 나왔냐? 이병철에서 나왔어요.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기 이전까지 이 지구상에 이게 무슨 뭐 봉익임 선단도 아니고 남의 돈을 빌려서 공장을 져서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 그걸로 돈 갚고 먹고 산다라는 이 전략을 이 지구상에 해본 적이 있는 나라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해봤고 오로지 이병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받아가지고 국가전략으로 만든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전자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든 것도 대단히 훌륭했습니다만은 이 외자도입형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대한민국의 이 근본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만든 이 노력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결단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업가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제일 모직으로 또 이제 큰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으로 뭘 도전하느냐. 이번에는 진짜 중화학공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비료 공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비료 공장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 제가 이제 이 비료 공장을 짓겠습니다. 비료 공장을 짓는 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각하에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아, 좋은 생각이다. 1959년도 말에 이병철의 비료 공장 건설안에다가 사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 대통령이 사인을 받고 독일로 가서 독일 회사하고 차관 도입을 위해서 막 협상을 하는 중에 4.19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 안이 스톱이 됐다가 이병철 회장이 언제 비료 공장을 다시 시작하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 비료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 비료 공장 짓는 와중에 뭐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난리가 나죠. 자, 이승만 대통령, 이병철 회장은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만 하면은 나는 이제 뭐 장사꾼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안 믿을 테니까 공부 잘한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국경제재건연구소라는 것을 1958년에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막 학자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이론적으로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이론적으로 만든 게 외자도입형, 수출도입형,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공업을 우선 발전시킬 것이냐, 농업을 우선 발전시킬 것이냐를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데 거의 모든 나라들은 다 농업 우선의 전략을 채택을 했는데 이 이병철과 그 일당들은 우리는 농업 가지고 안 돼. 우리는 공업으로 가야 돼. 이걸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그 중요한 관리들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공업화로 정했다. 공업화로 정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켜서 그때서부터가 아니고요. 이미 이승만 정부에서 이런 모든 이 토대들이 다 닦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농업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이미 꿰뚫어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수치를 들어가면서 한국일보에다가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자기의 이 외자도입형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 글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3년 전부터 원조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먹고 살려면 외국으로부터 10년 동안 10억 불 정도 차관을 얻어오자 한일회담이 타결되면 일본에서 10년간 6억 불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10년간 5억 불 정도 차관을 들여오자 그 돈으로 공장을 짓자. 10년간 15억 내지 20억 불에 달하는 공장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4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1000개를 건설해서 한 개 공장당 평균 500명을 고용을 하면 실업자도 해소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된다.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해외에다가 수출해서 번 돈으로 빚을 차관을 갚고 그러면 이제 공장은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걸로 열심히 공장 돌리면 우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언론에 발표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술도정 공업화 전략이 대한민국의 간판 전략이 됐는데 그 간판 전략의 원조는 기업인이었다. 또 한 분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이 전택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아마 그 오래 그 전에 분들은 이 전택보라는 사람을 이름은 들어보실 텐데 이 회사가 이제 망해서 없어져서 요즘 분들은 잘 모르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출 제일주의라는 것을 정부에다가 제안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고베 대학이 됐습니다. 고베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냐면 주로 농사져가지고 농산물을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해산물 말린 건어물을 이제 수출하고 아주 수출로 잔뼈가 굵은 분입니다. 이분이 해방 후에 서울에서 천호사라고 하는 이 무역회사를 차려가지고요. 인천에서 무동력선으로 중국에서 오는 이 무동력선을 이용해서 정크 무역이라는 걸 하고 마카오 무역이라는 걸 해서 하여간 이 무역에 관한하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1948년인가에 중국에다가 말린 오징어를 이제 수출을 했어요. 그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액의 돈을 이제 수금을 했는데 그 돈을 이 팔로군 첩자들이 뺏으려고 막 추적을 하니까 이제 피해가지고 홍콩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홍콩에 가니까 국공내전을 피해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해왔는데 잘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먹고 살지? 가만히 보니까 홍콩 가정의 집집마다 재봉틀을 가져다 놓고 뭐 와이사스도 만들고 뭐 완구도 만들고 근데 홍콩이란 나라는 뭐 도시 국가니까 이런 원부자재를 공급을 할 데가 없으니까 전부 해외에서 이 재료를 사다가 홍콩 사람들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수출해서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아니, 홍콩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 아낙네들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냐. 우리도 이거 하자. 자, 우리는 노동력밖에 없어요. 노동력밖에 없는데 해외로부터 전부 자재를 들여오고 기계도 들여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내다 파는 것을 보세 가공 무역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자. 그래서 우리 해외에다가 수출하자. 지금 우리가 뭐 수출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먼저 지금 당장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낙네들 머리카락이다. 그래가지고 고물상을 동원해가지고 여자들 머리카락을 모아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가발을 수출했습니다. 가발을 수출해가지고 돈을 막 벌었어요. 그 번 돈으로 이번에는 나무를 부서뜨려가지고 합판을 만드는 기계를 들여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목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재는 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나무를 사다가 자, 원료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오고 기계는 미국에서 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그 나무를 부숴가지고 합판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했어요. 합판으로 또 돈을 벌었어. 이번에는 이제 옷감 자르는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옷감을 짭니다. 우리가 뭐 옷감 자르는 원료가 됐어요. 전부 외국에서 들여다가 기계도 외국에서 사다가 우리는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옷감으로 와이셔츠도 만들고 브라우스도 만들고 뭐 완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의류 수출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 아이디어 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이 전택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택보라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각하 우리는 농사 접어야 이거 국민들 새끼 밥도 못 먹입니다. 그러니 우리 농사는 당분간 뒤로 미루고 수출 산업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택보라는 사람의 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보세 가공무역이라는 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은요 우리 어머니 세대, 저희 누이 세대 분들의 그 피땀 어린 바느질로 우리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들, 우리 누이들의 이 바느질로 이 정말 이 그 손기술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다가 내다 팔자!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전택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택보라는 분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종합상사의 효시다. 이 천우사라는 회사가 나중에 이제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서 천우사에서 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거의 대부분이 대우나 현대나 이런 종합상사로 들어가가지고요. 이분들이 김우중 회장하고 같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뭐 와이셔츠 팔고 뭐 브라우스 팔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여간 이 전택보라는 분의 이 스토리를 보면은요, 이분은 그 뭐라고 할까, 이 기업인이라기보다는 기업 철학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그 업종을 정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이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앞으로 경제건설에 뭐가 도움이 될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그 업종이 도움이 되는 분야일까?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자기 업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실업자를 끌어안는 고용증대를 많이 하는 업종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수출을 그 염두에 두고 업종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합판이라든지 가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본인이 실제로 그 박정희 정부 때 수출왕이 돼요. 그래서 이분을 정말 이 무역업의 대부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만든 것은 이분이 만든 천우사라는 회사였고 이 천우사가 망한 다음에는 이 천우사에 소속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만든 10대 종합상사에 전부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 수출산업 개척의 선봉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이분은 1949년도에요. 일본에다가 가마니를 수출을 30만 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성목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성목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기계는 미국에서 사오고 목재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와가지고 저 바닷가에다가 저 인천에 있었습니다. 대성목재 공장이 저 마산에도 있었고 여기서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나무를 부서뜨려가지고 합판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대박을 쳐요. 그래서 한동안 또 한국이 합판으로 먹고 살았어요. 누구 덕분이냐? 이 전택보 회장 덕분이죠. 또 이분은 필립스 전자하고 손을 잡고 그 TV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TV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또 1등 공신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만 호의호식을 하느냐 알고 봤더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저 서울 해화동에 가면 창경원에 있었는데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베를린을 막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에 있는 유명한 동물원이 있었는데 그 동물원 담장이 폭격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굶주린 맹수들이 그 담장을 뛰쳐나와가지고 막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야, 그때서부터 이거 전쟁 나면은 이 동물원을 그냥 놔두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도 전쟁 났을 때 창경원 동물들 뭐 다 굶어 죽거나 뭐 총살하거나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이 텅 비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무슨 뭐 공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 그러려면 동물에도 채워주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 돈으로 외국에 가서 그 비싼 기린, 뭐 코끼리 이런 걸 사다가 창경원에다 놓으니까 기업인들이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기업인들이 이제 창경원 동물을 수입해오는 경쟁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사자를 사오고 뭐 누구는 뭐 코끼리를 사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오늘날 서울대공원이 된 거예요. 또 이분들이 뭘 했느냐. 나무를 심자, 나무를. 그래서 이분이 뽀뿔러 나무 심기 그 전국민 운동본부를 해가지고요. 틈만 나면은 뽀뿔러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을 아주 이 나무의 천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것도 이 전택포 회장 같은 저런 기업인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도 열심히 대한민국을 수출 제일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수출 산업으로 방향을 정하는 바람에 이미 우리나라는요 외국에서 자본을 들여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외국하고 막 그 외자도입 협상을 1958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외자 도입을 하려면 외자가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이 휴전 상태였잖아요. 지금도 우리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국제법적으로 보면 전투 행위를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는 언제 또다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려면은 평화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전쟁 누가 일으켰어? 전쟁을 일으킨 사람.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전쟁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전범을 처벌해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협정에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런 상태가 돼.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외국 차관을 도입을 못하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위험지역이 돼서. 여기가 위험지역인지 아닌지는 누가 정하냐. 미국이 영향을 받는 IMF라든지 IBRD라든지 이런 그 국제기구가 정하는 겁니다. 그 국제기구가 한국에다가 차관을 안심하고 빌려줘도 돈이 뜯기지 않는다라는 그 허가를 내준 게 1961년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런 뭐 외자 도입형 수출 등 공파 전략이 제대로 방향은 정해놨지만 이것을 성과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외국에서 돈을 빌려줘야 뭐를 하죠.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의 이 소위 말하는 권위 있는 이 경제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국에다가 외자를 빌려주면 너희들 이거 전쟁 나가지고 뜯길 수도 있다. 그러니 외자 그 주는데 조심해야 돼. 이런 그 상황이 위험국가 낙인에 찍히니까 돈을 도입을 못 해가지고 선거가 안 났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 국가의 진로는 이미 이승만 정부 시절에서부터 외자 도입형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하고 전택포 회장이 얘기한 수출 산업, 수출로 먹고 사는 수출 주도형 국가, 이쪽으로 이미 방향이 잡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외자가 도입이 되기 시작한 1961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발전 속도를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을 해다가 공장을 지어서 공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기업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분 중요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인욱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참 특이하게 와세다대학교 채광야금과라는 것을 나왔어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한국인들이 기술자로 그 일하기 위해서 채광야금과를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공상의 신분구조에서 보면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 정인웅 회장의 부친인 정찬유 장로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 황해도에다가 아주 큰 교회를 짓고 어린 시절부터 이 자녀들을 아주 청교도적으로 기르면서 너희들은 산업공상 이런 거 가지고는 세상 못 먹고 사니까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학 때 관부 연락선이라고 하죠. 저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는 이제 배를 타고 부산에서 경부선 철도를 갈아타고 쭉 기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이 헐벗은 우리의 산하를 보면서 아니 일본은 저렇게 울창한 숲이 있는데 왜 우리 조국은 이렇게 헐벗은 상태가 됐을까? 도대체 이 산림 녹화는 왜 안 되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일본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이 왜 이렇게 산림이 울창하냐? 일본에서는 나무를 베다 떼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생활이 가능한 대체 연료를 공급해 줬기 때문이에요. 석탄을 캐서 그 석탄을 난방 뭐 물 데우는데 쓸 수 있는 공급을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아, 우리도 석탄을 캐서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채광야금과라는 것을 공부를 해요. 지금으로 치면 광산학과입니다. 일제시대에 와세다대학교 채광야금과를 그 공부한 한국인이 3명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정인욱 강원탄광 회장, 또 한 사람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박태준 회장. 나중에 포항제철을 그 사장을 맡기죠. 포항제철 사장을 왜 맡겼느냐? 그래도 철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 박태준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7년 몇 개월 하면서 대한민국의 과학을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최형섭 장관. 이 세 분이 일제시대 때 와세다대학교 채광야금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와세다대학 채광야금과 출신이 대한민국의 탄광을 개척하고 포항제철, 철강산업을 개척하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인웅 회장은 1954년도에 저 강원도에 가가지고 꽃갱이를 메고 본인이 직접 탄광을 개척을 해가지고 강원탄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개통시킨 영암선 철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암선 철도를 통해서 이 석탄을 수도권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망우리에다가 이 정인욱 회장이 그 유명한 삼표 연탄 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 태백 탄전 지역에서 실어온 석탄을 가지고 연탄을 고속으로 찍어내는 윤전기를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고속 대량으로 막 이 연탄을 마구 찍어내가지고 이거를 전 국민에게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싼 값에 연탄을 전국에다가 방방곡곡으로 공급을 하니까 국민들이 굳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 안 떼도 되잖아요? 야, 됐다. 이제 나무 심자.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열심히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산림녹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산림녹화는 나무만 잘 심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체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북한에다가 뭐 나무 심기 하는 사람들 뭐 그 전에 많았죠.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뭐 이때 뭐 우리 동포 어쩌고 해가면서 막 북한에다가 열심히 뭐 북한이 헐벗었으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대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북한에 지금 땔감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들이 가서 나무 심으면 그거 그 다음 날이면 전부 뽑아다가 아궁에다가 다 불태서 없어집니다. 그 헛일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연탄을 찍는 기계를 갖다 주십시오. 그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북한이 지금 땔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앉아있어요. 지금 뭐 그 텔레비전 이런 데 보시면 뭐 평양 그 대동강변에 뭐 4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 서 있다고 막 아 대동강의 기적이라고 막 그 뭐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40층짜리 아파트를 유심히 보십시오. 전기가 없어 가지고요. 엘리베이터가 안 다닌대요. 40층 걸어내려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땔감이 없어가지고, 그 40층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중국에서 탈북자를 한국으로 빼돌리는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심양이나 이런 데 가면, 심양에 만 10층짜리 아파트들이 있어요. 다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저녁을 해 먹고 그 쓰레기 있잖아요. 특히 그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또 쓰레기통에 버리려면 또 10층을 걸어내려야 되잖아요. 걸어내려갔다 또 걸어 올라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검은 봉투에다가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창밖으로 휙 집어 던져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이렇게 길을, 아파트를 걷다 보면 여기서 퍽, 저기서 퍽, 퍽퍽퍽퍽퍽 이런 소리가 나요. 그냥 막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동강의 기적의 실체예요. 핵심은 뭐냐? 정말 북한을 도와주고 싶으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나무 심는 쇼를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의 땔감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연료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걸로 성공을 해서 산림녹화의 유일한 세계적인 성공국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의 산림녹화를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나무만 열심히 심어서 산림녹화에 성공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런 기업인들의 이 실용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따라서 아, 이거 그냥 나무만 심으면 너 산림녹화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친구들 말이 맞네. 이게 산림녹화를 하려면 일단은 국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나무를 베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무 대신 다른 땔감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땔감을 싸고 안전하고 손쉽게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냥 새마을 운동을 통해가지고 경운기라도 들어갈 수 있는 농로를 전부 마을마다 닦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경운기. 그 다음에 경위를 통해서 연탄을 이제 싣고 뭐 산골이고 시골이고 방방곡곡에 이제 연탄을 공급을 해요. 그 다음에 전부 장작대는 아궁이를 정부가 돈을 들여가지고 전부 연탄대는 아궁이를 전부 개량을 했잖아요. 아궁이 개량, 뭐 지붕 개량 이런 거 다 했죠. 그래가지고 연탄을 아주 싼 값에 전국 방방곡곡에 다 공급을 하니까 아니 굳이 힘들게 뭐하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요. 연탄 때문에 되는데. 근데 덜어는 뭐 또 연탄가스 마시고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는 광부들 그 석탄 캐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이러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을 했느냐?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제공을 했고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아니 각하 우리 지금 뭐 산에 그 나무를 푸르게 하려면 방법은 대체연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대체연료는 지금 요즘 같으면은 전부 우리가 비싼 외화를 주고 전부 해외에서 도시가스 사다가 전부 도시가스 때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올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땔감을 자급자 족하려면은 태백산맥 저 안에 있는 탄전에서 석탄 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 가서 열심히 탄을 캐서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영암선 철도로 실어가지고 수도권으로 실어와서 이걸 고속으로 연탄을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공급을 해서 대체 연료를 공급을 하니까 산의 나무가 울창해지더라. 지금 북한도 지금 뭐 북한 그 사진 이런 거 보시면 정말 비참합니다. 뭐 그냥 다 헐벗고요. 뭐 김일성인가 김정일인가가 무슨 뭐 주체농법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산 같은 거 막 나무 다 밀어가지고 전부 뭐 논 만들고 밭 만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 오면은 전부 토사가 쓸려 내려와가지고 엉망진창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닌 꼴이 됐어요. 바로 잡으려면 연탄 만드는 방법부터 가르쳐 줘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러한 선각자 역할을 기업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 정인욱 회장은 이 전경련 부회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그래서 전경련에서 이 그 정인욱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은 정말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분이기 때문에 자서전 전기를 좀 써달라. 제가 그때 전경련 출근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인욱 회장 전기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이 정인욱이라는 분은요, 정말 이 기업인이 아니라 이 기업 수도사예요. 그렇게 그 연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그 종이 함부로 내버리는 거 아까워가지고 메모지를요, 이게 신문 보면 신문에 이렇게 광고지 이렇게 이 전단 같은 게 이게 끼어 들어오잖아요. 이걸 모아가지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메모지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번 돈으로 어떤 일을 하냐? 어디에 무슨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 저주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영암선 철도가 건설됐을 때 이 탄광을 그 시찰하는 장면인데 요 탄광이 바로 정인욱 회장이 운영하던 강원탄광이라는 그 회사입니다. 우원철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이 그 발전 과정에서 석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글을 남긴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방 후부터 199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총 5억 4,711만 톤의 석탄을 캤습니다. 현재 가치로 한 사람은 185억 달러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땔감을 우리 국내에서 자급자족을 못했다면 185억 달러어치의 땔감을 해외에서 비싼 외화를 주고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환율을 770원으로 가져가면 14조 원이 넘는 돈을 뗄감을 우리가 자급자족을 했다는 뜻입니다. 뗄감을 자급자족하는 데 성공함으로 인해서 석탄을 캐서 이걸 해결을 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입에 필요한 그 돈을 다른 산업 분야에 투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고속으로 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석탄을 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기업인이야말로 정말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우원철 씨가 자기가 쓴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정말 그 이면을 추적해 가보면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울고 웃으면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기업 활동을 해서 성공한 그런 성공 모델들을 끝없이 정부에다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막 그 자기가 대고 그래서 성공하면 자기도 돈을 벌고 이러한 아주 선순환 구조가 놀라우게 작동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이 경제발전에 따르는 이 전략은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현실적이었고 실용적이었고 효과가 매우 지대하게 컸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익 세력에 물들 사람들은 기업인들 그러면 뭐 정경유착을 했고 뭐 뭐를 했고 뭐 착취를 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야 우리 기업인들이 참 그래도 국가 발전에서 정말 참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옳은지 야 저놈들은 도둑놈들이야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옳은지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이병철 회장의 이 외자도입형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한국이 성공을 하니까 그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네들이 써먹어가지고 발전한 나라가 어디냐.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이 자기네들 발전을 할 때 저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 이런 분들 다 모셔다가 배우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이런 것도 다 뭐 만약에 이 중국이 대한민국의 이 성공이 없었다면 오늘날 중국도 없는 겁니다. 저게 오늘날 중국이 왜 저렇게 정말 뭐 그래도 밥수리에도 뜨는 나라가 됐느냐? 대한민국이 성공시킨 대한민국이 불과 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순으로 발전한 그 발전에 따르는 모든 이론과 전략과 발전 방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도입을 해다가 한국을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뭐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그 실행을 했던 그런 전략은 무엇이든지 도우니까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와서 자기네 중국 공산당 학교에서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걸 자기네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을 해서 오늘과 같은 저렇게 그야말로 정말 괴물과 같은 나라가 됐죠. 중국의 발전은 한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한국의 발전은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기업인들의 아이디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열심히 바람막이 역할을 해준 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